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주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소선지서로 구분된 12권의 말씀 중에 3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민족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 중반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의 거민들에게 예언했던 요나의 요나서가 그렇고요. 또 7세기 중반에 요나와 같은 그 니누에 대해 이제는 심판을 예언한 나훔서가 그렇습니다. 또 6세기에 에돔 사람들에 대해 예언했던 오바댜서, 이 세 명의 선지자의 세 권의 소선지적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요나서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반면에 요나는 그 이방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요나의 사역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은 짧지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도망간 요나, 큰 물고기, 요나의 끝내 순종, 하지만 마음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민족성과 우월주의 등등, 참 요나서 하면은 그 짧은 내용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가 의문이 드는데요.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언어를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나서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언어였고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밖에서는 많이 쓰여지지 않았던 언어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소통이 가능했다면 그런 소통을 가능케 했던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어 그러면은 한문으로는 통일되겠지만 언어와 문법이 서로 다른 여러 언어들이 그 중국어라는 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람어도 좀 그랬습니다.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흡사한 방언들이 있었고 그걸 모든 걸 포함해서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알파벳은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중국어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도. 그런데 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민족 사이에 어떤 대화가 통했다면,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아람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가 그만큼 보편적으로 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 요나가 끝내 니누의 성에 가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통역관 없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가 아닌 그들이 알아듣는 아람어로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주의를 포함해서 현재 5주간 종교개혁의 주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뜻을 따라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권위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청을 바라보고 지적했던 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어디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영어로 하면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라는 이 정신이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직 성경의 정신은 권위를 따지는 개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본격적으로 이 성경을, 그러니까 둘도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나라와 민족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그 전에는 그 로마 카톨릭교 울타리 안에서는 그것은 죽을 수 있는 어떤 배도의 행위로 보고 이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이처럼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중대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던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 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 구호 뒤에 있는 이 또 한 가지 정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정신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를 더욱 이해하고 더욱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그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계속 받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역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확신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그 지상명령이라는 한국 용어는 영어의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을 번역한 용어입니다. 근데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과 지상명령과 서로 보면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죠.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의 위대한 파송명령, 우리를 파송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해 오셨는지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지요. 성경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너희를 도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과 그 첫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리키는 이 지상명령이라는 표현은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교회사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인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인도를 향했던, 당시 아무도 그 일을 안 할 때 인도를 향해 떠났던 영국 침례교 목사, 훗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등장, 그분의 사역 뒤로 지상명령이라는 이 문구는 전도와 선교의 가장 유명한 구호로 오늘까지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16세기 때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인물을 뽑자면 현대 선교 운동의 그 한 사람을 뽑자면 윌리엄 캐리 목사인데,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사역 이전에도 분명히 이 지상명령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이것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천한 본격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번역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또 선지자로서 오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인지, 그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파송을 받았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이해해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상명령을 전제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상명령을 전제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의 전제를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그러니까 침묵으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기 전에 무언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전제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18절에서 그걸 볼 수 있고요. 19절과 앞부분과 연결을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절이 지상명령의 전제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셨죠.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송을 명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은 각 주마다 50개까지 주마다 법이 있죠. 그 아래는 이제 도시별로 또 카운티별로 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United States 연합된 주가 함께 연합한 모습으로서 각 주마다 법이 있는데 그 위에 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Federal law가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히 각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전제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지구촌 어디로 파송을 받는다 해도 그곳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또 사탄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라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암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성자이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능하게 소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떤 권세를 행하시겠지, 조금 있으면 뭔가 지시를 내리시겠지,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그곳에 매달려 계시면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더니 끝내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머지않은 그 모습,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잃으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계실 때 누가 자기 뜻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 선하신 분이 최악의 죄수 취급을 당하시면서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죽음을 원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나아가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결국은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때 판친 것이 아닌가, 어둠의 세력이 판친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권세를 행사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보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권세를 행하지 않으셨을 때 그럼 그 권세는 사탄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권세가 아버지께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아버지 것인데요. 그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을 때 아들이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권세를 행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성삼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로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펼치는 엄청난 권세를, 세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행사들을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악한 목적을 도모했던 자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셨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기 가서 일을 해라. 저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알아요 어딘지.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머지않아 마치 그 땅은 그 민족은 죄와 악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선하게 의롭게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놓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요. 머지않아서 또 가이사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악이 만연하고 악이 세력을 펼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지상명령의 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송하신 주님이 이곳의 권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지금도 이곳의 가장 높은 권세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마치는 말씀이 또 곁들여지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모든 권세를 언제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시면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파송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더 넓고 긴 안목을 줬을 것입니다. 또 지상 명령을 전제하는 내용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반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민족에게 간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종차별과 민족을 그 비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미국 땅에 같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그 비하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인간 취급은 안 했던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토를 비롯해서 이 세상 어디를 간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찾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 민족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인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 속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선행으로도 되지 않고요.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죄인됨을 회개하고 내가 또 범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저기서 갚아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그것밖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말씀 안에서의 그 용어를 사용하자면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칭의의 선포를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은 전제적인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깨에 힘을 주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 오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권세자가 있죠. 그들이 목격한 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보여주신 그분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에도 가장 높은 권세자라는 이 전제적인 말씀은 1세기 제자들에게도 큰 힘과 위안이 되었고 또 21세기 우리에게도 날마다 힘과 위안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부족함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상명령의 전제에 대해 먼저 봤고요. 지상명령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19절과 20절 그 상반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 성경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키게 하는 것까지 어떤 그 사역자의 의무처럼 그렇게 들려요. 이 문법상. 그런데 그 원어 문법을 따라 보자면 정리를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받들도록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 삶을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가르쳐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 뭐 노방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나가서 무조건 성경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 줄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냥 가서 성경 말씀을 선포해라. 너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면 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냥 선포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왜 복된 소식인지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는 가운데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애통해 여기면서 회개하고 그가 들었던 복음에 그 주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사람을 전도했다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을 자기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에 하나님의 그 성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 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지도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 시간에 보겠습니다. 성화라는 제목으로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중대하게 여겼던 교회사의 인물들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더없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뜻을 익히며 받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전원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히브리어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귀환이 된 후부터 점차적으로 히브리어는 그 예배의 용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그런 언어였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히브리어를 점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 요나도 니누에에 가서 아람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아람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언어가 그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의 기자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하시면서 성경을 열어주셨던 그 대상 그들을 중심으로 그 신약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들 안에서 제일 소통이 편한 아람어도 아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아람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다고 해도 그 지역 넘어, 그 민족을 넘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남쪽 북아프리카와 북쪽 유럽과 그 모든 그 지역들 안에 사는 그 다민족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언어, 그러니까 주후 1세기 때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상업적인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성경이 그들의 그 주님,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 지도를 받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는지 또 아람어를 고집하지 않으셨는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시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성의 거민들이 그 경고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만약 요나가 통역이 없이 히브리어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십시다. 요나라면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기도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가겠습니다. 일단 가가지고 그냥 히브리어로 막 퍼붓습니다. 저 사람들 아무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 도시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역관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아, 히브리어가 아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전후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라고 확신하고 목숨을 걸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전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잡혀가가지고 사형에 처하거나 위클리프는 병으로 죽었지만 틴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해서 잡혀가서 사형에 처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이 그들이 사형에 처하게 된 간접적인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그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성경을 그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교황청에서 내려온 구원론을 비롯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행위들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잘못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몰려서 윌리엄 틴델 같은 경우는 죽습니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화형에 처합니다. 그 시신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선고를 받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성경을 그 일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카톨릭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선행을 하면서 나의 선행을 돕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구원론이다. 이런 것들을 봤던 그 마음은 한 가지 마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을 전한 마음과 이런 체험을, 이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들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그 이유가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참 큰 귀감이 되는 믿음의 귀감이 되는 그 위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선포하기 전부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던 건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어,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모든 언어의 성경이 언제 처음 번역이 됐고 그리고 그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 번역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우리 한국 개신교, 우리 또 구교를 포함해서 한국의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또 이렇게 보급이 됐던 그 역사 또한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또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표현들을 알아가고 또 원어를 찾아가고 또 이미 번역된 영어를 비롯해서 다른 언어들, 라틴어 성경을 동원을 해서 그 본문이 정확히 어떤 것을 표현하고 이 표현을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만 정확한 해석인가, 정확한 번역인가를 고민했던 그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또 신실하게 번역을 했던 그분들의 그 노력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기록된 말씀이 보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본의 문구,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지만 한글과 영어는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언제나 받들을 수는 없습니다. 번역본은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가운데 언제나 학자들이, 우리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원어로 돌아가서 그 원어의 의미를 알고 정확히 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아가는 사역, 너무도 귀한 사역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지상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전제 말씀과 또 지상 명령을 통해 전하셨던 목적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크리스찬의 삶을 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명령에서 가장 강한 문구 하나를 찾아보자면 19절에 가서 또는 가라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성경을 보급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이 가라라는 것을 이렇게 좀 더 다른 의미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상명령을 받드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가라, 가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나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한다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라라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가기 전에 정신입니다. 가라라는 정신.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입장, 그들의 어려움,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또 나에 대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try하고,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라라는 지상명령을 받드는 우리 전도자들의, 주님의 증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선교지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고 지속돼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점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대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 무엇일까? 물리적으로는 내 옆집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뜻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진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 내가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는 그에게 보낸다. 가라. 그곳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에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할지 날마다 심사숙고하면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 또 나만 안다 나만이 진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오직 바로 이해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시대와 인류 또 삶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것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를 우리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지상명령을 전제하신 주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심히 세상의 세력에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곳의 최고 권세자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의 목적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상명령의 정신을 기억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통해 펼쳐주신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나, 주님의 증인이 된 나의 정신이 무엇인지 곧 그들에게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처럼 주님의 기이한 구원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가 지난 500년 동안 선포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 또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묵상을 한 주님의 지상명령, 그 명령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지상명령을 전제하시는 말씀과 지상명령의 목적과 그 지상명령을 받드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날마다 저희들이 익히고 되익히면서 저희가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또 어두운 이 시대이지만 저희가 진리를 소통하고 복음을 소통하면서 그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 형제와 자매로 환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